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혼이 방황치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주의 전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순종의 삶의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친히 주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포함한 그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를 원하신 것은 주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음을 나타내시고 이와 같은 사랑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다른 말로 하면 높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실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주님의 떠나가심을 기뻐하였으리라. 만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을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데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됨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의 이의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범은 아마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를 누리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을 걱정하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남아있던 그 몇몇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높임과 존경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나는 이제 낮아져야 할 것이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전혀 근심과 염려보다는 기뻐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떠나보내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셔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였다면 기뻐하였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무한히 낮아지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권세와 본질에 있어서는 정확히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가장 낮아지시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지옥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비하의 삶, 낮아지심의 삶을 다 끝마치시는 그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의 그 승귀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쁨의 그런 소식이 됩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장차 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회에 그 혼란을 가져온 말씀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시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그 공적인 회의를 해서 첫 번째 이단이 탄생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가 누구인가 하면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 아리우스를 최초의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그를 내쫓아버렸고,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뭐 경교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AD 800년경인가요? 그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사실은 이단 종파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전파되기도 했던, 그래서 많은 기독교회의 해악을 가져왔던 그 이단이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본문의 문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 구절에,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구절을 자기 인위적으로 해석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시사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귀하십니다.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것을 암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존재론적인 동질성과 기능적인 종속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동질성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그 위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능적인 종속성이라 이것은 영어로는 그 functional subordin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IS라고 하는 그런 테러 집단과 여러 나라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에 미국의 장군도 있고 또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의 영국이나 프랑스의 장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연합을 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기능적으로 뭐 미국의 장군이 됐던 프랑스의 장군이 됐던 누구 한 사람이 총사령관을 맡아서 그 연합 함대를, 연합 군대를 지휘하게 되죠. 그럴 때에 기능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장군보다 본질적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 장로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목사들보다 본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의장의 직분을 맡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명령하시고 성자께서 그것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존재와 그 영광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기능적인 종속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의 안식일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하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그 하는 그 단체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최초로 모여서 이단으로 확정한 것이 아리우스이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제7일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잠시 지상에 있는 동안 종의 형체를 가져 비하의 삶을 사시지만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다시 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허다한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께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라.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일이 임박해 옴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많은 시간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이라. 이제 사단이 나를 책잡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단을 언급하시며 사단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책 잡힐 만한 약점이나 결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참소자, 고소자, 그 거짓말 장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오고 있지만 그가 나에게 올지라도 그는 나에게서 아무런 비난할 것이나 고소할 것이나 죄를 발견해 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나 고소할 것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이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온다면 많은 비난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할 많은 죄악들을 발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께로 갔을 때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비난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갔고 모세와 다윗에게서도 또 다른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서도 불완전함을 발견하였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단이 비난할 것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누가 감히 나에게서 죄를 발견해낼 수 있겠느냐? 발견낼 수 있다면 찾아내 보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보리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그 증언을 통해서도 나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 나는 아무런 비난거리나 책망할 것이 없노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죄를 범하신 것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붙이는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표는 이분은 무지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골고다에 가신 것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결점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셨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입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비난할 것을 찾을 수 없지만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는 이 자유함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당당함과 이 담대함을 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삶이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순종의 삶의 가치인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살아오셨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순종하며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책을 써서 또 많이 출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불행한 일,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음을 이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42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시는지를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의 뜻을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며 사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세 번이나 순종이 사랑의 증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삶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참소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 진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뜻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후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 그냥 사랑과 순종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기뻐하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더욱 주를 사랑하고 더욱 주께 순종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구속자는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구속자를 보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무엇을 사랑하며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뿐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삶처럼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 또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복된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2장, 512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